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갈등하고 침체를 경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지도자와 동역자, 가족과 이웃끼리 다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침체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본성과 체질 때문입니다. 본성과 체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근본 옛 본성과 죄악된 체질이 금방 변화받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계속하여 갑니다. 창세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아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언약에서 제외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기질을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기질이 들나귀 같다는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나귀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씨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네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번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여종을 얻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제외된 아들이 이스마엘은 그 이스마엘의 성격이나 본성이나 기질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의 특징은 야생종의 강한 기질을 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야생 불순종의 기질과 본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들나귀를 잡아서 길들이려고 하면 길길이 날뛰다가 언젠가는 사람을 치고 도망칩니다. 호세아서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호시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나귀 같다라고 한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나귀 같아서 아무리 알아듣게 말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으로서 들나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단히 야수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도 이 들나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날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털에 얽매이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야생종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틀에 가두면 스스로 답답해서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야생이 강한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율법적인 완벽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애들도 들락이 같은 기질과 본성이 있는데 이들을 뭐 키우면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너무너무 길들이기 힘들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생명의 약속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도 들락이 같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전능자처럼 살아가기를 즐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해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완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삶의 방식은 사람을 속이는 외식적인 생활을 합니다. 부모 자기는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완전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강박하고 산만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자들을 들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 타고난 기질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들락이 기질이 있어요.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들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완전히 소화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세포 속에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고 아멘으로 인정이 될 때에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하여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급격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격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급격히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우쳐질 때에 우리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의 속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게 되면서 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순종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말씀으로, 기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피부로 느끼도록, 교육으로, 때로는 물심판, 불심판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들락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들락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들나귀같이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물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나귀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치러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치든지 손을 치든지 몸을 치든지 해서 버릇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목마름으로 일어난 다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칠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서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섰습니다. 반석 위에.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석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서신, 예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마카라는 단어인데 때리다, 죽이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 명령은 곧 예수님을 쳐 죽이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쳐서 죽이라. 나일강의 나일강물을 피로 바꾼 저주의 그 지팡이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치라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치심을 받은 반석은 죽으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서신 호렙산 반석의 물은 갈보리산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초리로 치심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다투고 원망함으로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심으로 그 반석 위에서 저주의 지팡이로 치심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돌리지 않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모두를 살리시는 완벽한 구원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 구원, 비밀스러운 구원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로부터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고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 구원의 완성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들락이같이 고집스럽게 고쳐지지 않는 죄인들의 죄를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들락이 같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 대신 성령의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사순절에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엄청나게 부여해지고 행복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 원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다 완성하다, 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다. 모든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의 역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 기적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아주 멋진 섬, 구원의 섬, 행복의 섬으로 갈 수 있도록 물이 흐르는 강 위에 다리를 놓았다. 다리 놓는 일을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제 대교처럼 바다 위로 바다 속으로 다리를 놓아 이제 그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멋진 행복의 섬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바다를 건너 하늘나라로 가는 하늘 브릿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9절에 보면 이 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라 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호렙산 반석 대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들락이 같이 불순종하던 우리를 값없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게 되도록 다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대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이루시고 또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성취가 되고 완성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치유 전문가인 박상미 씨의 책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란 책에 자신의 꿈을 이룬 9명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탤런트 김혜자 씨, 박동규 씨, 신경림 씨, 인순이 씨 등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 가수 인순이 씨는 어린 시절 호네라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외로움과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국민 가수로 성공한 경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학교를 설립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9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성공했다는 그런 불행한 삶 속에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말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론 비난과 경멸과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여러 난관들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저시 장롱면에 가면 갑자기 떠오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장롱면 복항마을 바다 해안가에 매미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두 분의 목사님들과 동행해서 가본 곳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매미성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특급 태풍 매미호의 태풍이 불어닥치므로 경작지를 잃은 농부 백순삼 씨가 수십 년 동안 혼자 힘으로 쌓은 성인데 그 태풍의 이름이 매미였기에 매미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지를 지키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홀로 쌓아올린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벽입니다. 바닷가에 반석 같은 돌을 네모 반듯이 깨고 다듬고 시멘트로 섞어 땀 흘리며 쌓아올린 방파제 성이 이제는 유럽의 중세 성각을 생각나게 하고 이 성을 쌓은 농부의 노력과 정성과 기술에 감탄하며 마치 유럽의 어느 바닷가 성각에 온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그저 장롱면에서도 외진 복항 바닷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외진 어촌에 지금은 거제의 강망맹소로 없던 길도 생기고 없던 커피숍도 생기고 많은 관광객이 북적대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관광맹소가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적인 결과, 한 사람 농부 백순삼 씨의 희생적 삶의 결과로 온 마을이 유명해지고 사람이 가지도 않는 바닷가가 유명한 바닷가가 되고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부여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농부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결과 그 한 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때 결핍이나 가난의 고통을 당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 가장 나쁜 속성을 가진 불신앙에서 비롯된 다툼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죄와 다툼이 안 돼요.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의 뭔가를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경우에 원망한다는 투덜거린다는 말이거든요. 투덜투덜하고 뒤에서 지금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혹 누가 그랬다면 누가 또 저 부학사님께 꽈받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아주 이게 머리가 이상하죠.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왜 모세와 다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왜 목회자와 다투느냐는 거야. 우리 목회자가 앞에 있으니까 제일 잘 보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다툴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의 다툼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다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일어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나 싸움이 없을 것 같지만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뭐 교인들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싸움 없을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운다는 건 너희들이 왜 싸우냐라고 하죠. 반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은 신앙의 견해와 이해를 달리하는 종교적 싸움과 다툼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싸움의 가장 질 나쁜 악질적인 싸움은 목회자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앙적 다툼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싸움보다 100배로 무섭고 치열하고 해결이 안 되는 다툼입니다. 이해관계에서 오는 다툼은 이해만 되면 해결이 쉽지만은 종교적인 다툼, 믿음과 불신앙의 다툼은 해결이 안 돼요. 신분주의, 인본주의 다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와 늘 애굽을 동경하며 애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본주의적인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과 생각과 판단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경고를 주는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마루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의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로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투덜거리다, 투덜투덜하다, 불평하다, 원망하다는 뜻이에요. 원망이 뭔지 아세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느냐, 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게 원망이에요. 남의 탓에 도는 거. 하나님 원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았는데 결국 그 불평과 원망과 다툼은 모세를 세우신, 모세를 지도자로 있게 하신, 임명하신 하나님에게로 언제나 향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불평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거나 물이 없음 목마름의 갈증으로 혹은 분명하게 얻을 수 없는 목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와 다툴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물 안 주느냐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야야 우리 이래 봐라 우리 우물 어디 파보자 이래 나와야 될 거다. 어디 물을 파보자고 해야지. 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 모세를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하살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다툼과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비방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툼은 불같습니다. 불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망하게 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악이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합니다. 투덜투덜하지 마세요. 투덜거리지 마시라고. 왜 투덜거립니까? 결국 이것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원망과 불평이 원망이 침투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언어와 삶이 마귀처럼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의심이 참 좋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원망 그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성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은 주님을 의심하여 다투거나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은혜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안데르센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오리새끼는 너무 믿게 생겼습니다. 오리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리세계에서 너무나 믿고 따돌림을 받는 오리새끼. 얼굴 모양부터 몸체, 날개, 발에 밝히 걷는 모양이 다른 오리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생김새가 다른 그 오리새끼를 따돌리고 친구가 되어주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오리새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따돌림 받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 친구는 아무도 없네. 늘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백조가 내려와서 자기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운 오리새끼가 와, 저 새는 어쩌면 저렇게 멋질까 하며 감탄하고 있는데 백조가 다가와서 너 왜 여기 있니? 넌 오리가 아니야. 넌 백조야. 나하고 같이 가. 라고 했습니다. 백조가 오리의 세계 안에 있으니 다른 오리들과 다툼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오리 떼들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따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는 우아한 백조로 거듭남으로 행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세상에서 백조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원망 불평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양식을 삼는 자가 아니에요. 백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불평 두들거리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늘 원망과 불평, 두들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시험 등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리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은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세계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에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은 백조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체의 죄된 삶을 버리시고 말씀을 꼭꼭 씹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만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28일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 반석과 지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호렙산에 있던 반석은 바로 갈보리 산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을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므로 약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구원의 기적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기적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수를 낸 호렙산의 반석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하시고 그 반석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원망과 불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도 전능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중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세요. 그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들은 꼭 꺼씹어가지고요. 계속 깨시고. 그걸 버리시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사건만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라고 해요. 그런 것 대신에. 그 어떤 나쁜 생각이, 기분 나쁜 생각이 탁 들어오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 오늘 들은 미스터리교 말씀들을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나귀 같은 자가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